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인데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선택적인 요소가 아닌 정말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압니다. 기도의 삶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의 부르심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생사와 관련된 정말 핵심적이고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요. 문맥의 시작은 누가복음 17장 22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8장 8절로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복음서가 써졌을 때 장과 절, 챕터와 verse의 그 구분이 없이 하나의 통으로 된 서신, 복음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장을, 절을 구분해 놓았는데 17장 22절 잠시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 재림의 때를 인자의 날이라 표현했습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관련한 진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고요.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전에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메시아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초림하신 메시아께서 분명히 거쳐야 되는 십자가를 언급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2000년이 지난 뒤에 그 인자께서 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리는 그 장면을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인자의 재림의 때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28절 보십시오.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29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8절이 어떻게 끝나요?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오심에 대한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하나의 비유를 제공하시고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를 제자들이 17장 22절에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회중이 아닙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모인 군중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모든 비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 진리,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중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 낙심은 금지해야 할 것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내용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재판관, 도시의 치안판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한 재판관과 힘없는 과부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주께서 그 비유 가운데 이 한 재판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즉 다시 말해서 불공평한 재판하고 뇌물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 뇌물 듬뿍 주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는 질이 좋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두 번째,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로서 홀로 된 경우 힘없고 취약한 그룹의 사람이죠. 그가 와서 호소합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마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해 본다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재산을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미성직한 그런 경우예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재판관에게 가는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분명히 재산을 찾아야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그 가난을 조금이라도 더 필요를 채우는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힘없고 어떤 뇌물 바칠 돈도 없는 이 과부, 완전한 무시의 대상이었던 이 과부를 향해서 오지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그 원수를 풀어주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면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나 인격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다음 구절은요.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동정심이나 그 과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가 절대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는 헬라어는 히포피아조라고 하는데 후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 있죠. 그것과 오포스가 결합된다네요. 오포스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아래를 계속해서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때리게 해볼까요? 눈 아래를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등장할 때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듣지 않고 하다가 이것이 10번, 20번 진행되니까 재판관이 노이로제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다. 그것이 싫어서 성가시고 귀찮아서 들어주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조금 진행하면은 누가복음 11장에 한 가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강청함, 간청함이라는 이 구절을 잘못 문맥 가운데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쓰신 비유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과 관련하여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핵심 지뢰를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비유예요. 그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 간청하고 간청하고 간청하라는 말이구나. 이 메시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간청함이라는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뻔뻔함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잘 이것을 잡아냈는데 헬라어는 shamelessness, 뻔뻔함, 수치를 모름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밤중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멀리서 누군가 방문했고 먹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깨웁니다.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친구가 짐승이고 뭐 가족이고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새댕이가 필요해 조금 챙겨줘라고 말합니다. 벗됨을 인하여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귀찮게 하지마. 우리 다 잔다니까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고 간절한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두드리고 달라고 하니까 동네 시끄러워서, 이 말이에요. 그 때문으로가 아니라 가족들이 다 일어나고 짐승이 다 일어나고 옆집 이웃에서도 좀 조용히 해요. 이 말 들리니까 친구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을 동정했을 거 아니라, 생각했을 거 아니라, 귀찮아서, 지겨워서, 괴로워서, 번거로워서 이 일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6절에 이렇게 못을 박듯이 우리로 하여금 환기시킵니다. 이제 비주가 끝났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왔던 그 비유에서나,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나, 그 사람들은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과부와 인연이 없습니다.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이나 뇌물이 없기 때문에 이 과부의 사정을 챙길 만한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귀찮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형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극한 선하심과 지극한 인자하심이 흐르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 대상 그 아버지는 우리와 무관한 분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동일한 것을 구해야 조금 귀찮아서, 지겨워서, 우리를 침묵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우리 속사람의 내면의 실상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는 간구는요 반드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의 경험의 세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했지만,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된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실제 기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때로는 아주 느리게 들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섭리해 놓으셨어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막을 알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입장을 다 알면,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수만 있으면 훨씬 쉬워지는데,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뒤에 밝힐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야 대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언제요? 첫날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응답 기록된 내용이 문자화된 것은 21일이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기도 응답에 3주나 걸렸을까? 14절에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내막, 이 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정이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절.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의 전령으로 온 대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테리토리얼 스피릿, 지역의 영의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설계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섭리 중 그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 응답이 첫날에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21일 동안 지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늘에서는 전쟁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일에야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계시는 작은 단위의 응답이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의 승리와 관련된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21일의 영적 투쟁이 과하다고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입장과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세계를 알면 기도에 담대함이 더 생깁니다. 신속하게 응답되었지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저항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었더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의미심장한 엔딩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헬라어에서는 참 재밌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에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지속하는 그 사람이 얼마일까? 그 믿음, 믿음의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 주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기도인가? 전능자께서, 전지하신 분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기도를 섭리하셨을까? 왜 그분이 기도가 필요한가? 왜 꼭 기도를 해야 일이 이루어지나? 무슬림들은 인샤알라, 알라의 뜻이면 하고 넘겨버리는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 이 명령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기도는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능자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강구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열등한 입장,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의 입장, 뭔가 필요가 많은 이러한 입장에 위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께 애걸 하고 강구하고 마치 구걸 하듯이 하는 그 행위를 기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열등해서 그럴까요? 가난해서 그럴까요? 예수는 왜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혹시 기도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기도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실행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요청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로 진행하시기로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하는 것, 간청하는 것,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구성 요소와 똑같습니다. 아담을 구성했던 몸체, 인격적인 어떤 요소들 똑같습니다. 단지 아담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아담이라는 존재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으로 직접 지으신 존재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서 생산된 그러나 똑같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존재해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창조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는데 통치할 수가 있는데 다스림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땅에서 통치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 행위를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 통치 행위를 하도록 위임받은 권세를 받은 존재 아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기린을 보시면서 기린이라고 명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마를 보시면서 그 특징과 구조, 그의 습성 이것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하마라는 이름을 부여하실 수도 있지만 이 통치 행위를 다스림을 아담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왕 같은 제사장 함께 친밀하게 다스리는 신부를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역할이 어떤 모습을 띠는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알아서 악한 원수 마귀를 일시에 없앨 수도 있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한 자의 괴계를 제압하고 다스리고 제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통치 행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명령을 내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결합했을 때 기도로 통치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의 임무를 수행하되 기도로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오늘 다룬 이 메시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섭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명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산됩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간구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아니하면, 되어질 것을 명령하지 아니하면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자이신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생각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영역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 구원, 영적 억압 아래에 놓인 사람들의 자유, 질병의 치유, 사람의 변화, 다시 말해서 예수 닮는 것. 네 가지 영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부모이든지 아니면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누구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영적 억압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중독과 영적 억압으로 시달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상태를 주님께서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중독이 이 세상에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 질병의 치유입니다. 이토록 좋은 세상에 이토록 수많은 질병은 왜일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 닮기,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과정.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짤막짤막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마지막 결론 코멘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에 관련된 것인데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습니다. 데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장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한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드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원하시는데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올리는 기도와 간구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불신 영혼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차를 타고 어떤 백화점에 가면서 파킹 스페이스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와는 감기가 걸려서 이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것과는 기도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의 세계 거대한 격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기도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속적인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 억압 아래 놓인 사람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각양 형태의 중독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에 의해서 억압을 겪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중독이 우리 사회, 이 전 세계 곳곳에 그 영혼을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억압하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향하신 그 목적과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도 아직은 어리지만 그 아이들이 10대 청소년이 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영적 억압을 겪고 있는 그들을 왜곡된 생각으로 굳어져가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 주시는가? 우리에게 위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통치의 동반자로 세우셔서 기도라는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아뢰기를 원하시고 명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포로되어 있는 억압받고 있는 누구누구 하나님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때로는 그것이 3개월 걸리는 간구가 있을 것이며 어떤 것은 3년짜리 간구가 있을 것이며 어떤 영혼의 경우에는 3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낙담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처럼 냉랭하고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 질병의 치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희귀하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유는,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 질병과 장애가 없습니다. 사망과 질병과 장애는 죄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I'm Yahweh your healer. 치유를 확신하십시오.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치유를 위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질병의 원인이 된 어떤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신 그러한 인도를 하신다 느끼면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질병으로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장애가 치유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어서 명령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희락이 증폭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이 언급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행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부 사정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음을 아시고 절대 절대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기도를 있는 힘을 다해서 올리시고 또 올리십시오.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원하는 그 열망은 저희들의 열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열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함부로 해요. 아,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언 25장 11절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니라. 영어로도 외우고 한국말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주장해요.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떠오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것을 기도해요. 이 영역에서 예수를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어. 혀를 다스리는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 영역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변화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귀에 감격적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기도라고 믿고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차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많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과부와 그 재판장 또는 조금 가깝게 밤에 찾아온 친구 그 정도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관계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할 것이고 진정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도록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뉴질랜드에도 몇 번 온 것으로 아는데 데렉 프랜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정말 글쓰기 지체의 좋은 설교와 또 훌륭한 그 문서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었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역사를 만들기,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Shaping History Through Pray and Fasting. 아주 작은 책자예요. Shaping History. 하나님께서 그리 섭리하셔서 기도로 달라지도록. 예수님께서는요,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망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절대 오시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분이 시작이고 마침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시지만, 영원한 동반자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위임근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안식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신 그분을 쉬지 못하게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 귀찮음을 자주 기도로 방문하여 아뢰는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지혜를 구하여서 주님 이 영역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묻고 또 찾고 하루에 열 번 찾아도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력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승리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는 지금 이 기도라는 아트를, 이 기도라는 예술을 많은 게 놓치고 있습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워룸을 발견합니다. 기도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 실제 내 현실 세계에서 체화되는, 문자화되는, 구체화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방에서 치른 전쟁이 실제 내 삶이 걸어가는 그 영역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은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이 기도로, 기도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